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거듭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연인, 쉽게 말하면 옛사람 아담의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는 거지요. 이렇게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처리하러 오셨다는 거죠. 사실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습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다 지고 갔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 죄만 지고 간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갔는데 구원 얻는 것은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우리의 믿는 사람들만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요 치유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달래 돌아가기 전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 땅에 죄로 인하여 들어왔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이게 이제 표적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뭐라고요? 인류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실제 그분은 어떻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지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의 권세를 싸웠습니다. 싸워서 지옥의 무기가 뭐예요? 사단의 무기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망의 권세의 열쇠를 뺏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뺏으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난 것이 증거입니다.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어. 죄를 지었어. 부모에게 잘못했어. 그래서 그래, 나 너 죄 용서해준다. 다시는 안 볼란다.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 죄는 용서해줬는데 다시는 안 볼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듣다고요? 우리의 죄를 몽땅 처리했고 다시 살아났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의로운 관계로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예요. 나눠서 설명할 수 없어요. 저 두 가지를 겹쳐서 우리가 구원 얻는 그 놀라운 과정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지옥의 권세와 싸워서 그가 갖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뺏어다가 예수님이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뺏으니까 이제는 마귀에게는요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자, 이 과정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믿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이게 거듭나는 과정이고요. 이게 아주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저렇게 거듭나면 어떻습니까? 글로 끝이 아니죠. 점점점 이제 자라가야죠. 그걸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저렇게 얘기할 때 그럼 거듭났다. 어떻게 거듭났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생명을 처리하고 하늘로부터 온 새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계획을 짰거든요.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이 뭐라고요? 영생의 생명이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겁니다. 일단은 영생이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은 하늘의 생명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뭐 아무도 달라진 거 없는데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 조의 생명인데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좀 골똘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저 말씀 하나하나 저게 뭘 의미하지 뭘 의미하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찬찬히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합해집니다. 섞입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인가에 보면 예수님과 합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히 예수님께 껌딱지처럼 섞여져가지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이 생명의 진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고요. 하나님답게 하는 신적인 생명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가지면 인간 수준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강아지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강아지의 생명을 가진 강아지는 그냥 개 수준이에요. 물론 개들도 차이가 있어요. 머리 좋은 개도 있고 그러지 못한 개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생명에 따라 그의 생명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준 생명인데 사탄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실패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가난하지 않아요. 또 죽음으로 파괴될 수 없는 이런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여러분.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지요? 왜 사람은 무덤에 또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거듭날 때는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요. 우리의 혼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점점점 기쁨으로 충만해 갑니다. 승리로 찹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이해받습니다. 이런 과정은 있습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아서 어려움 당한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 말고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빼앗고 낭패를 추구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놈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영생은 다스리는 생명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생명을 줬는데 그 권세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타락했어도요, 그건 유효합니다. 안 뺏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되고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가진 자, 자, 이 영생을 가진 자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런데 난 또 죄를 짓는데, 아, 그거는 이제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죄로 씻겨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본성이 사라졌다고요. 죄에 우리가 씨가 있으면 씨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 자체가 없어졌다고요. 그 죄 짓는 생명이 사라졌다고요. 그런데 죄 짓는데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죄의 제거라 그럽니다. 죄의 제거. 그 다음에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의인이 잘못한 것은 용서를 받고요. 죄인이 깨끗이 씻겨지려면 죄 자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죄의 생명이 사라져야 됩니다. 죄의 사망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의를 받은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섰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부정한 상태로 내려갑니다.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못 만납니다. 만나는, 다가가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그 제사를 드리면 이 부정한 것이 짐승에게 넘어가고 짐승에 있는 정결함이 내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가까이 못 만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잘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의가 내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알아가야 하고요. 계속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나는 생명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시 요약했으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옛사람은 죽었고요. 이제 새사람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아나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저렇게 영, 혼, 몸이 있었는데 영이 새까맸잖아요. 새까맸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으로 영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노란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제가 영혼 몸을 여러분 자꾸 구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영혼 몸을. 여러분 혼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영이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혼이 함께하고 몸 안에 삽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속해서 죽게 했다는 거죠. 우리 죄짐을 담당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걸 여러분 하셨잖아요. 분명히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착한 행동을 했다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담 없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다시 좀 점검하겠습니다. 옛 영이 있었고요. 옛사람이라고 불렀고요.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이건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을 가졌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사람 상태입니다. 죄인이고 죄의 본성을 가졌고 그냥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새 영을 받았고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조의 생명.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지만 본성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성이. 자,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상태였는데 예수 믿은 후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런가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노란 생명의 속성을 여러분 자신인 것을 정체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렇게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패배라든지 두려움, 가난, 아픔, 죄의 종 이런 것에 자유합니다, 여러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 새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또 신적인 존재입니다. 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이라 그럽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자, 시편 기자가 그랬지 않냐? 너희들이 신이라. 이 땅에서 신이라 그랬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그 시편 기자보다 더 뛰어난 신적인 존재입니다. 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위로부터 온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사람들과 뺏어가고 죽이잖아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막아서서 물리치고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저런 원수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면 가만히 당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왜? 그 권세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사단에게 눌려서 질병 가운데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그냥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괴롭히는 그놈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왕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대사들이기 때문에 그놈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떤 권세가 있는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안됐네. 그렇게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우리는 이런 영역에 씨앗이 들어와 있습니다. 씨앗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에 의한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 사람은요, 옛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들어 했었어요. 답답한 일이 생기면 한숨을 쉬었어요. 뭔 일이 생기면 떨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이랬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괴롭힘 당하니까. 아무리 자기가 현할래도 안 돼. 그 삶에서. 그런데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 승리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당한다면 막 잠도 못 자고 또 괴롭힘 당하고 막 겁주고 이런 일에 여러분 당한다면 여러분 속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의인으로 태어났다. 죄는 끝났다. 죄의 종로로도 끝났다. 죄를 이제 거절하고요. 죄책감도 거절하고 죄의식도 거절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다리 틈타기 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실수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그렇게 안 살기로 내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정리됐어요. 사단에 와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데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을 짓고 하고 정리됐어. 사단이 건드려봐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야 하나님한테 정리했어. 너 떠나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우리가 신의 생명을 가졌지만 그게 자라나야 되고요. 또 배워가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믿으세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새로운 피조물, 그걸 비유하려고 병아리와 오리를 가져왔습니다. 병아리와 오리를 가져왔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계란을 사다가 병아리를 깔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새까만 놈이 나타났어요. 그 병아리가 여러 마리예요. 이렇게 여러 마리, 여러 마리가 있는데 유일하게 한 놈 나타났어. 그 자기가 보니까 이상하다. 다 저 병아리를 나보고 자꾸 뭐라 그러지?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자기 새까매. 아,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외면시키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어. 아, 그런데 이상하게 병아리를 닮아가겠지요.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걷기도 힘들어. 왜?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병아리들이 어떻게 해요? 병아리 그 암탉이 너희들은 물가에 절대 가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병아들이 물가에 안 가. 그리고 점점 자라가요. 자라가다가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갑니다. 근데 병아리들이 어느 날은 소풍을 간대. 근데 못 따라가겠어. 그래서 이제 암탉한테 엄마 난 못 가겠어. 난 집에 쉴래. 이랬어요. 그래서 병아리들은 소풍을 갔다 와. 자, 그러던 어느 날 연못을 한번 가봤더니 이상하게 연못 위에 둥둥 뜨는 존재들이 있어. 저건 뭐야? 나랑 비슷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슬금슬금 엄마는 물가에 가지 말라 했지만 한번 가봤더니 뜨는 거야. 그리고 발하니까 막 지나다녀. 재미있어. 와, 내가 좀 특이하더니 내가 이러네 하고 즐거워해. 자, 그런데 그 동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넌 병아리 아니야. 너는 오리야. 넌 날 수도 있어. 너는 청둥오리야. 날 수도 있고 한번 날아봐. 그래서 따라했더니 진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고 싶은 데 막 날아다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제는 닭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편안하게 다니고 날아다니고 이제 승리해요. 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병아리 속에 같이 살았다고요. 근데 생명은 뭐라고요? 다른 생명이에요. 다른 생명이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 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너는 실패자야, 너는 성공 못해, 너는 망해. 그 소리 계속 듣잖아요. 이 땅에는 돈이 많아야 돼, 학벌이 있어야 돼, 배경이 좋아야 돼, 백이 있어야 돼, 별소리 다 해요. 이게 이 땅의 지금 구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거기 따라가요. 그리고 절망해요. 낙심해요. 돈이 최고야. 아니요. 돈이 최고 아닙니다.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이 내 속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정체성을 발견하면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그걸 발견 못한 거지.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생명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별로 또 세상 일 바쁘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못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기필코 우리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려면 어떻습니까? 거울을 잡고 봐야 돼. 거울을. 그렇죠? 예, 거울을 잡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거울은 뭐예요? 영적인 거울, 성경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보는 겁니다. 자, 성경을 자꾸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말씀은 내 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요. 내 영이 어떻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책은요. 내 정체성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제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 물론 성경 다가 아니고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복음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부터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서신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언서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예언의 내용이 앞으로 있어질, 뒤로 있어질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존재네? 그거 봐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영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을 여러분이 자꾸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어? 이런 목적으로 나를 지었어? 이런 목적으로 나를 앞에 여기 두었네? 이런 걸 점점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점점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요 내용을 우리 그동안 많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해봅시다. 자, 거울을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인식해요. 근데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생각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혹은 성경에 봤더니 시내산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렴풋이 듣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휘황찬란했다. 뭐 이런 걸 우리 생각해요. 근데 사가랴는 하나님 본 게 아니죠. 그리고 이사야는 하늘 보좌를 봤어요. 또 모세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흔들리는 땅 그 안으로 더 들어갔어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래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가 봐. 그래서 아, 그런 걸 구해야지 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좀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선교회 초기에는요, 어떤 사람이 여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제 영광이 조금 보일 것 같아요. 뭐가요? 동그랗게 뭐가 보여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상상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 생각했어요. 자,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평생 몇 번 못 봅니다. 이게 영광이면. 그렇죠, 여러분? 모세도 몇 번 못 봤어요. 이사야도 몇 번 못 봤어요. 에스겔도 몇 번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그런 개념도 있지만 다른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인정하셔야 돼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 너무 좋지요. 그보다 더 선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확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면요. 갑자기 달라져요,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요? 내 속에 이 두꺼운 층이, 견고한 질이 얕은 사람은요. 금방 달라져요. 근데 이 견고한 질이 두꺼운 사람은요. 조금밖에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어른들이 하나님 보면요. 요만큼만 보여요. 왜? 워낙 여기 뚜껑이 덮여 있어. 아주 딱딱한 무쇠속 같은 게. 깨기 힘들어요, 여기에. 그걸 녹여야 돼. 담금질을 해서 녹여야 돼. 그 뚜껑 집을 녹여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본다는 게 뭐냐? 우리가 따르게 좀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했잖아요. 자,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말씀에서. 이걸 우리가 놓쳤었어요. 말씀에서. 자,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요?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특권을 줬다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휘황찬란한 영광을 보면 꽉 하고 쓰러지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확 달라져요. 왜? 봤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영역은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랬다고? 나보고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이렇게 지었다고?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중요합니다. 봐야 합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봄에 성경을 보면서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인가 자꾸 보는 거예요. 자,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돼요.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가 이런 자야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제 따르게 살아요. 예전같이 안 살아요. 확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것을 계속 인정하고 서는 사람은요, 이제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보매. 강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으셨나. 나에게 어떤 권세를 줬냐.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이런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보고 어떻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유의 권세를 줬다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다든지 이런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내가 이런 자라고, 내가 이런 자라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영광이 나타나서 봤다. 그 영역도 포함되지만 또 하나는 뭐라고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고민하고 내가 이런 자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나 자신을 인정할 때 내가 나의 정체성이 달라져요. 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작업은 안 하고 하나님 나타나시면 달라질 거야. 그러면요, 평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자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 내 중심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 영은 이런 자야. 하나님이 이런 생명을 주셨어.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야. 그래서 이 땅을 따라가지는 않아. 하늘에 속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배운 자가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추구하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내가 추구하냐. 내가 어떻게 죄를 따라가겠냐. 나 죄를 거부한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 이런 자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 병아리 아니구나. 이걸 깨닫듯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날아가지요. 나 아니야. 나는 병아리야, 병아리야. 못 날아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자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나는 다스리는 사람이구나. 나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한 자구나. 나는 죄를 이기는 자구나. 질병이 상관없는 자구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보고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라고. 내가 이런 자라고. 그리고 그런 것이 올 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나 이런 자라고. 나 타협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이런 생명을 줬는데 내 하나님의 생명대로 내가 살 거라고. 이렇게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 이런 존재예요. 우리 거듭나면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습니까? 성장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요. 세계도 움직일 수 있고 장군도 될 수 있고요. 굉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끝나는 거죠. 맨날 남의 도움만 받다 끝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자꾸 인정하면 점점점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는 내용을 붙들면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영접한 후에 나는 의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말씀을 행하는 자아가 돼야. 아까는 뭐라고요? 말씀을 자꾸 봐야 돼. 말씀을 자꾸 봐야 돼. 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보이겠지요? 예. 그러면 여러분 내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지금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자, 거울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에 뭐가 묻었어. 거울을 봤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외출 가야 되는데. 씻어야 되겠죠? 남자들은요, 막 수염도 나고, 막 콧수염도 빠져나오고 했어.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죠. 그렇죠? 거울 봤는데, 그냥 가면, 저는 거울 본 의미가 없어요. 거울 본다는 게 뭐예요? 본 것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면 고치든지 씻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행동이 따를 거 아니에요? 뭐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거울 보는 이유예요. 근데 거울만 보고 끝나. 그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고 암송하라고, 내용 알라고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어? 내가 이런 자라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죠. 이게 성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아, 나 성경 많이 알아. 취재대에 나가서 1등 하려고요? 의미 없어요. 그게 성경 보는 이유가 아니죠. 거울을 보고 나서 나 얼굴에 이런 게 많이 묻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의미 없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뭐 해야 됩니까?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서 너 이런 자야 그러면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에이 내가 뭐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예요? 거울만 보고 끝난 사람이에요. 거울에 너는 의인이고 너는 승리자고 너는 귀신도 이겨낼 수 있고 너는 질병도 이겨내는 자야. 내가 이런 자라고? 아멘. 나 이제부터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싸워야 되실지. 이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그 정체성대로 내가 이런 자라고 정체성을 바꾸고 힘을 내서 달려가는 자가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머릿속에 하도 박혀가지고 과거의 실패, 쓴뿌리, 원망 이런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끝이에요 그거. 거울 보고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고 거울에 정말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자꾸 인식해야 되잖아요.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자야, 내가 이런 자야라고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약이 떨어지니까 막 넘어가네요. 예,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해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주야로 말씀 많이 읽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거울을 봤으면 그 거울에서 나보고 뭐라 하는지를 고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내가 나의 정체성에 계속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되려면 요 1절의 내용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2절이 되려면요. 이 1절이 정리가 돼야 돼요. 1절을 그대로 놔두고 2절을 못해요. 이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1절에 묵상을 해야 되는데 2절에 묵상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묵상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머리가 안 따라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왜? 악인들의 꾀는 그 틀렸다는 거예요.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이상하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 자,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내 속에 악인의 꾀가 가득 차 있는 거 어떻게 해요? 그 버려야 돼요. 틀렸다 이거. 나 이거 안 따라가려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떻게 나 혼자 그렇게 살아.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려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붙드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누구예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분이 튀어나가면 아 이거 바보 같은 사람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포기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가려면 사람들 눈치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못 따라가요. 나 다 알아. 나 알 수 있어. 아닙니다. 나 자신 있어. 못합니다. 이렇게 악인의 꾀, 세상 꾀, 죄인들이 가는 길 또는 내가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건방진 거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못 따라가.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는 내 정체성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아까 비교하듯이 병아리냐 오리냐. 오리가 만일 병아리처럼 산다면 불행해요. 병아리가 오리처럼 산다면 불행합니다. 못 살아갑니다. 자기 정체성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계속 살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준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그것을 거울로 보아서 그 영광을 보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자꾸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간 사람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눈치 본다고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붙드시고 그것을 계속 고백하시고 인지하시고 계속 말함으로 내 것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